사랑의 하나님, 시간에 주께서 필요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뜻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의 형상을 잡게 하여 주시고 또 위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며 또 나아갈 방향을 밝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때에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또 깨달을 때에 깨닫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또 듣고 전하는 모든 자가 복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은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부활의 영광, 그런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보셨을 텐데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또 육교 위에 부활절 예배 광고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 방송을 종종 듣는데 부활절 기념해서 콘서트도 열리고 참 지난주까지 그런 많은 행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온전히 누리실 수 있었습니까? 자, 이제 이 모든 부활절의 행사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활절 절기가 끝나고 그것을 충분히 만끽을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일단 부활절은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지속되는 여러 가지 삶의 바쁜 일과 정신없는 분주함,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을 혹은 상하게 접하고 또 마음을 들뜨게 접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또 다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부활의 삶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그 부활이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다면 그 모습은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베드로의 모습과 정말 흡사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그는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빈 무덤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갔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또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여드레 후에 의심 많았던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타날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엉뚱하게도 고기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디 있냐 하면 고기잡고 있어요. 고기를 왜 잡고 있었을까요? 고포살기가 일단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서두에 보면 그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야, 너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라 하고 붙들어서 이끌어내었던 곳인데 베드로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삶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내일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그 베드로를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또 때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죠. 당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쩌면 만나고자 하는 사람과 너무 쉽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본론 가운데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생활합니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실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간 때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간 그 베드로에게 여타 아까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같이 조만을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너가 왜 그랬니? 혹은 너가 그럴 수 있니? 왜 나를 떠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되게 신랄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식사하면서 그 푸근한 분위기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베드로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혹은 베드로의 모든 생각에 대해서 그것보다 뛰어넘는 놀라운 그리고 더 은밀한 것을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그런 것이 미래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연인 사이에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못해? 저렇게 못해?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더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관점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가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이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저렇게 못해? 더 이렇게 해주길 바래? 저렇게 해주길 바래? 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그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관주가 하나 붙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초반에 보면 저희가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이 사람들의 또 뭐가 붙어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혹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도 물으시는지 이 것들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 것들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부활하였고 그리고 내가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는 너에게 여전히 첫째가 되고 나는 너에게 우선이 되고 있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첫째가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한 것이 우선이었었지만 정말 지금도 그것이 우선입니까? 정말 지금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그러한지를 주님은 확인하고 말하신 것입니다. 21세기 영국의 작가고 그리고 사회개혁자였던 멜즈라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인도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도 왕자가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했던 그 아내를 위해서 풍성껏 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묘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묘소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 묘소가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얼마나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또 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의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충성껏 그 묘소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소는 곧 그 나라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관람객이 생기고 그리고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하루는 자기 아내의 묘소를 이렇게 거닐면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잘 해놓고 사람들도 많이 드나드는 명소가 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이 뒤에다가 더 큰 건물과 그리고 기념관을 세워서 아예 그것을 전체를 동상화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다가 더 화려한 건물과 더 멋있는 건축물을 해서 아예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는 그 묘소보다도 처음에 있었던 그 아내의 묘소보다도 그 뒤에 기념관이 더 화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관람객이 모이고 더 많은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어느 날 이 왕자가 하루는 이렇게 또 건축물과 기념관을 보고 있다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념관이 되었고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그 앞에 있는 이 묘소는 너무 허름하다. 차라리 이 묘소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저 묘소를 없애버려라. 저 묘소만 없으면 이 기념관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지고. 묘소를 없애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게 시작이냐. 애초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 건축의 일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에 쏠려가지고 결국은 그 목표마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낳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무언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시작했던 여러가지 일들이 역시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관심이 쌓이고 그리고 어느정도 성공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졌다 보니까 원래 애초에 시작되었던 그 발생이고 근원이었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마음도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또 삶을 향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또 뭔가를 추구하려며 살아가고 있을 상태.
그때 그의 밟고 있는 몸집이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뭘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가?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공중에 쌓는 누각과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축이나 큰 소식을 이제 내가 기다립니다. 10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하시는 근본적인 핵심의 질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반과 목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울타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바라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그분을 더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그때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상하십니다.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유, 시몬아, 내가 보기 있거든. 내가 너희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다. 농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않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웠다. 똑같이 주님께 다시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사랑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한다. 우리 자신의 목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한다면 주님은 불안 마음에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네 힘으로 해라. 네 능력으로 해라. 네가 할 수 있거든 해라. 그럴 때 우리는 더 깨어지고 넘어지고 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저희 인생 가운데 나타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길게. 내가 너에게 사람들도 맡길게. 내가 너에게 기업도 맡길게. 내가 너에게 학교도 맡길게. 내가 너에게 실력도 맡길게. 그럴 때 주님이 다 띄워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잘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런던의 한 악기상에
하나님이 자유를
그리고서 이 악귀상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부탁이 바이올린을 좀 팔아주십시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입지 못하고 너무나 궁핍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악귀상이 가지고 있어서 그 악귀를 못 살지 않도록 팔아줍니다. 그래서 이 악귀를 보니까 너무 때가 많이 돌아가고 원수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일단 사놓고 그리고 그 여인은 간다. 이게 과연 악기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한번 소리를 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허름하고 먼지 낀 그런 볼품 없는 그 바이올린에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악기상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악기냐 하고 그 속을 열어서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인장되어 있는 글자를 찬스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쓰였습니다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47년 이 악기상이 놀랍게 기절했다. 그 악기가 뭐였냐면 200년 동안이나 실종이 돼서 발견되지 못하던 바이올린 중에 바이올린 최고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수제 바이올린 악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방금 팔고 나온 그 여인을 찾으려고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미 눈에 겨울 방울이 사라져버렸어요. 찾을 수 있는 악기의 그 시세만 보고 그때 10만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원에 해당 그런 비싼 악기는 그 악기를 그냥 5달러에 팔아버린다. 여러분의 혹시 그런 악기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 그것을 연주해 주실 수 있게 연주하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연주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5달러에 팔아버린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단지 지금 현재의 것을 버려버린다. 지금 당장 배고픔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기회들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져와 쓰셨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 전역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세요. 세 번째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또 무슨 것을 했습니까? 주님께 대해서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그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난 너 말을 믿지 않아. 나는 너의 정성을 네 속에 있는 가능성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한 번 말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귀하게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 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지극한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제 귀한 모습을 나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계십시오. 그것을 그냥 쉽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목표를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계속 또다시 물고기를 잡아 헤매는 그런 한낱 어부의 삶을 살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그 일들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삶을